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호가 한반도에 진입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미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어제 링컨호가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을 통해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링컨호의 한반도 진입은 북한이 앞으로 며칠 안에 지하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무력 과시를 위해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어 루즈벨트, 니미츠호 등 세척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에이브라햄 링컨호가 이 지역에서 3일에서 5일 동안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대변인은 이날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한미정책협의 대표자는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항공모함과 핵폭탄,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미 확인 정보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러시아군이 인으로 만든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겨냥한 새로운 공격을 위해 동부 돈버스 지역에서 군대를 집결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화학무기를 배치했다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차관도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면 이에 대응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리우폴 전투는 현재 결정적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아조프탈 산업지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아조프탈을 점령하면 서쪽과 동쪽의 러시아 점령 지역사의 핵심인 마리우폴을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폭격으로 이미 수천 명의 민간인이 숨지는 등 황폐해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안전을 이유로 21개 러시아 항공사를 유럽연합 영공 진입 금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아디나 발레앙 EU 교통부분 위원장은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 연방항공교통국이 러시아 항공사들이 수백 대의 외국 소유 항공기들에 대해 유효한 안전인증서 없이 운항하도록 허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레앙 위원장은 관련 러시아 항공사들은 국제안전기준을 위반하며 고의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아니며 전적으로 기술적 문제와 안정상 이유로 취해진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EU는 러시아의 21개 항공사가 운항금지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EU 항공 운항이 금지된 항공사는 117곳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여성과 어린이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체 어린이 3분의 2가량이 러시아 침공으로 난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난민 상태가 아닌 어린이 거의 절반은 충분한 식량이 없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늘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에게 러시아산 원유 추가 구입은 인도의 이익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총리에게 인도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인도의 외교 국방 장관들도 어제 2+2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동해상에 전개됐습니다. 한때 한국기를 달았던 유조선이 매각된 후 한국 항구를 떠나면서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고 출항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일련의 실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켰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2도, 최고는 7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라햄 링컨호가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전개됐습니다. 또 미한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오늘 12일 시작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호가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브라햄 링컨호가 일본에, 즉 동해에 있다면서 북한은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부송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링컨호의 동해상 전개를 확인했지만 미 전략자산이라는 이유로 링컨호의 운용 등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급의 시험 발사 등이 잇따르던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니미츠호 등 세 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미 항모의 이번 전개는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 전략자산인 항모전단의 동해상 전개는 지난달 ICBM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레드라인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고 4월 달에는 북한이 ICBM 재발사를 할 가능성과 함께 핵실험까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을 사전에 전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필리핀 해상에 있던 링컨호는 지난달 15일 대북경보 차원에서 함재기 F-35C를 서해까지 장거리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항모의 길이는 333m, 비행 갑판과 선체폭은 각각 78m, 41m이며 높이는 63m, 비행 갑판의 면적은 약 5,000평에 이릅니다. 이 항모에는 F-35C와 FA-18 슈퍼호넷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고 핵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의 전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돌발 사태가 터진 이후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이 이 틈을 활용해 동북아에서 모종의 현상 변경 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해 보여온 군사 행동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홍 실장은 미군이 항모 순회 배치나 남중국해 인근 전력 보강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이번 링컨호의 동해상 전개도 동북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항모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1월부터 이루어졌던 동북아에서의 불안정한 부분들을 억제하겠다. 현상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일종의 도발 억제, 현상 유지, 그리고 향후의 어떤 전략적 투사를 미국이 놓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다목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링컨호의 동해상 진입은 올해 상반기 미한연합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의 시작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한은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에 돌발 사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이 사전 훈련이 끝나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링컨호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호 사무국장은 링컨호 정계는 이번 미한연합훈련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경우 대응 차원에서 링컨호 항모 전단의 전력들이 투입된 미한 합동훈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미 전략자산의 동해상 전개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단계적 경고 과정 없이 곧바로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보낸 것은 다소 의외라며 북한의 전격적인 모라토리엄 파기 이후 한반도 긴장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더 정당화하고 그리고 긴장 조성 행위를 미국이 했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잡고 오히려 더 앞으로 적극적인 핵실험이 됐던 ICBM 발사가 됐던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 또한 중국에게 하나의 명분을 주는 거죠.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것은 쌍중단을 깨는 행위를 다시 한번 뭐 미국이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박 교수는 미군의 이번 전략자산 전개는 그동안 야외 실기동 훈련이 배제됐던 미한연합훈련이 북한의 잇단 도발과 맞물려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미한연합훈련의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도 실기동 훈련과 병행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전후로 미한 간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항모가 온다라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연합훈련을 전략자산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하는 걸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사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생각이 크고 근데 카운터파트 미국도 이미 항모를 보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커져버린 거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실기동 훈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때 한국 깃발을 들었던 유조선이 매각된 후 한국 항구를 떠나면서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고 출항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불과 3개월 후 실제로 북한의 유류를 나르는 등 대북 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콘쿠호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주목한 유조선입니다. 특히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유콘코호가 지난해 북한 서해상과 타이완 인근에서 여러 차례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며 구체적인 위성사진 자료와 이동 경로 등을 공개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불법 행위에 연루된 만큼 유콘코호가 올해 보고서에 언급된 횟수는 다른 선박들보다 월등히 많은 62회에 달합니다. 그런데 비어의 취재 결과 이 유조선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한국 선박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던 시점 북한으로 향한다고 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등록 시스템과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유콘코는 1996년 우근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등록된 4702톤급 유조선으로 2010년부터는 이름을 우봉호로 바꿔 운항해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2월과 3월 사이 한국 부산항에 기항하던 시점 이름을 지금의 뉴콘크호로 바꿨고 선적도 시에라리온으로 변경한 뒤 3월 22일 부산을 떠났습니다. 뉴콘크호의 새 주인이 등록 정보를 변경한 뒤 한국을 떠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뉴콘크호가 출항할 당시 한국 항만당국의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에 따르면 유콘코호는 2019년 2월 4일 한국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차항지, 즉 다음 목적지를 북한의 영문 코드인 KP로 적고 차항지 항구명에 북한 기타항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유콘코호는 차항지가 북한으로 적힌 같은 내용을 토대로 3월 22일 출항 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유콘코호가 차항지를 북한으로 적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던 선박들이 차항지를 싱가포르 등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는 나라로 허위 기재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보고한 사실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실제 유콘쿠호의 다음 목적지가 북한이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은 한국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북한으로 향하겠다고 신고한 유조선을 막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유콘쿠호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는데 이 선박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달은 위반 행위도 미리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전문가 패널 등에 따르면 유콘코어는 2019년 6월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선적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유조선 비파인호의 유류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북한과 연관이 있는 선박이란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20년부터는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입항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같은 해 중순엔 또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해 국제 해상에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위장을 목적으로 중국 항구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콘코어는 2020년 이후 발행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 5개 모두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북제재 권고 대상 선박으로도 매년 지정돼 왔습니다. BOE는 미국 시각 10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유콘코어의 출항을 막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유콘코어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날 때 선적했던 물품의 양과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문의했지만 11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업계 관계자는 11일 BOE에 선박이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어야 했고 만약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걸 모르고 지나갔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잇따라 북한 선박 혹은 북한의 통제 아래 있는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9년 한국 회사로부터 유콘크호를 사들인 주체는 홍콩에 근거지를 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콘크호가 여러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로 미뤄볼 때 현재 실제 주인은 북한의 위장 회사 혹은 북한에 조력하는 중국 회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론 유콘크호를 매각한 한국 회사나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뒤 어떻게 한국에서 출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최근 BOE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최근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되고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매각 처리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를 비롯해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유조선 백마호 또 금빛 1호 등도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도 별도의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량 톤수 만 톤 이하의 선박을 주로 구매하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런 크기의 매매 계약이 이뤄질 때 한국 정부와 한국 선박 판매자 등이 자금 출처 등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1년의 실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켰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체계가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추가 실험이 있어야 정확히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북한이 2017년과 올해 초 실시한 1년의 실험을 통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ICBM 체계의 신뢰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실험 없인 북한은 물론 누구도 이런 미사일이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평가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특정 핵심 기능을 보유한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며 기동성과 신뢰도, 효능, 정확성, 그리고 생존 가능성을 핵심 기능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동식 무기는 고정 발사장 등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신뢰도와 효능, 정확성, 그리고 비행 중 기동성이 함께 작용해 북한의 제한된 물량의 무기와 발사대, 탄두의 영향을 극대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들을 개발, 확인, 입증하기 위한 계속되는 실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방사포 시스템, 야포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진전은 북한이 고체 추진체와 위성유도로 이동해 ICBM 화성 시리즈와 같은 더 크고 뛰어난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전은 발사체의 더 높은 이동성과 발사전 생존 가능성, 그리고 목표물에 대한 더 높은 정밀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화성 15형과 화성 17형 ICBM, KN-25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최신 미사일은 기동성과 위력, 정확성을 입증했고 비행 중 요격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징들은 북한의 실험 프로그램이 탄도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효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실험들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증대된 작전 훈련과 함께 북한의 영내 핵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패턴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 소통과 일반 공개 자료 분석을 인용한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 폐쇄했다고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징후가 관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 등과 관련해 북한이 핵전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런 역량은 영내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법은 핵전투 역량을 보여주며 역량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위기와 긴장 고조 시 북한의 안정성과 통제력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며 미 의회는 북한의 이런 역량 진전을 계기로 미국의 정책을 점검할 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뷰에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가운데 지금까지 612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단된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작업 재개는 북한의 비협조로 전혀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공식 집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 중 실종된 미군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4월 1일 현재 모두 6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DPAA는 한국전 참전 미군 가운데 실종자는 총 8,156명이라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612명을 제외한 나머지 7,544명을 여전히 실종 상태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송환한 55개 유해 상자에서는 지금까지 미군 8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2018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등을 거치며 이후 미군 유해 송환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DPAA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에 미국과 북한이 서신 교환과 두 차례 실무급 회담 등 일련의 소통은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DPAA는 11일 2019년 중단된 북한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북한의 비협조로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애슐리 라이트 DPAA 대변인은 지난 수년간 우리 임무와 관련해 북한과 논의하려는 그 어떤 대화 시도에도 북한 당국은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참전용사들을 다시 찾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송환은 1985년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유해가 담긴 상자 208개를 일방적으로 미국에 인도했고 DPAA는 이 상자에서 190여 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또다시 북한은 유해 상자 6개를 미국에 전달했고 여기에서는 6명의 신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미국과 북한이 북한 지역에서 공동작업을 진행해 약 200개 상자 분량의 유해를 발굴했고 여기서 150명 이상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해외 인터넷망에 접속하는데 중국보다 러시아에 더 의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상화폐 탈취로 보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분석회사 애널리스트 1은 북한이 해외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해 러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 1은 최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북한 정보 역량 평가 2022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2017년 이후 내부 설비로 전 세계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러시아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대역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해외 인터넷망 접속에 세 가지 IP 주소 대역대가 활용됐고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러시아의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대역대였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중국 베이징에 기반한 IP 주소 대역대가 가장 많이 이용됐지만 2017년 이후에는 러시아 IP 주소의 활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외에 북한이 활용하는 IP 주소는 북한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 기반한 것으로 주로 .kp로 끝나는 북한의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대신 러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네트워크는 북한이 중국의 네트워크에만 의존했을 때의 리스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서는 풀이했습니다. 러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접속이 중국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전쟁 역량을 키우는데 중국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정찰 총국 내에 있는 사이버 부대의 교육과 기술, 설비 등을 제공하고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첩보와 금융자산 탈취 활동에 가림막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금융자산 탈취를 위한 사이버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가상화폐 탈취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결제 시스템에 기반한 은행이나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에 대한 정교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의 공격 활동은 가상화폐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추적하기 어려우면서 돈 세탁이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 전통적인 화폐보다 매력적인 탈취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훔친 가상화폐에서 나온 수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탱거런 선임국장은 최근 기고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기간 동안 북한이 무역 적자를 메꾸는데 가상화폐 탈취가 중요한 도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탱거런 선임국장은 외교 안보 전문 인터넷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몇 년간 진행된 북한의 가상화폐 활동은 북한의 핵무기 활동에 자금을 대고 무역 적자를 메꾸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합법적인 부분이 되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북한과 같은 정권을 가상화폐 체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스탱거런 선임국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에 배정한 신종 코로나 백신 전량을 취소했던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열흘 만에 다시 백신 183만 회분을 북한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전 세계 단 두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백신 183만 회분을 다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의 신종 코로나 백신 마켓 안내판에 따르면 11일 현재 북한 몫으로 배정된 코로나 백신 수량은 182만 8,800 회분입니다. 코백스가 지난 1일 북한에 배정한 신종 코로나 백신 전량을 취소했다고 확인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북한에 백신을 배정한 겁니다. 다만 코백스는 이번에 북한에 어떤 종류의 백신을 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코백스 측은 11일 이번 결정이 북한의 코로나 백신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냐는 BOA 질문에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다음 날 답변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코백스는 지난 1일 최근까지 북한에 배정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 회분을 취소하며 북한에 배정한 구체적인 신종 코로나 백신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백신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재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코백스는 북한이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결정하면 향후 배분 계획을 통해 북한에 계속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코백스는 북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령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시노백 백신은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재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제로 북한에 도입된 신종 코로나 백신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코백스는 13차 백신 배분 보고서에서 올해부터는 각국의 필요를 기반으로 백신을 배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정했다면서 지난해 북한이 수령하지 않은 백신 전량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같은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천 회분을 북한에 새로 배정했었습니다. 또한 14차 백신 배분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 백신 코보백스 25만 2천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북한이 기한 내 백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취소됐습니다. 11일 현재 북한은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전 세계 두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과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은 상황이 허락하면 조속히 지원활동을 전면 재개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경우 유엔과 구호단체들이 북한 당국에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 지원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정치화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2일 VOA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원을 분배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ggest challenge overall that international aid agencies have had in working in North Korea is that it has been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 단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에서 실제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전달되는지 독자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는 매우 분명한 구조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당국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지원품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도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화한다는 두 회원국의 보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회원국들은 노동당이 우선으로 여기는 지역에 대해서만 그리고 사상적으로 체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의 인도적 지원만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도적 지원은 북한 지도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되어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교 유럽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학 석좌 교수도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지원이 자신들이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전달된다고 일관되게 보고했다며 평양 주재 유럽대사관들의 보고도 이러한 내용을 확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긴 해도 동일한 기구들과 대사관들은 북한 정부가 누가 지원을 받는지 정치화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원조국들은 이러한 시도가 그들의 지원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할 것이 분명하다며 특히 군으로 지원을 전용하려는 당국의 시도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2002년에서 2005년 북한군에 복무했었던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은 22일 VOA에 실제로 군 시절 한국이 지원한 쌀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식량 이렇게 해서 그 노란색 포대에다가 저희가 그거를 부대에서 매일 날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 군인들 식량으로. 초반에는 쌀 포대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벗겨가지고 북한 쌀 포대로 이렇게 옮겼는데 나중에는 이 쌀 포대 질이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쌀 포대는 정말 이렇게 질이 좋아서 찢겨지지도 않고 하니까. 그리고 북한 거는 계속 찢겨져가지고 식량이 막 새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2001년에서 2002년 북한에서 근무한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23일 VOA에 북한 당국의 외부 지원 전용은 계속 이어져온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part from the initial reaction to the famine back in 1990,
호어 전 대리대사는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직후를 제외하고는 구호요원들이 현장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지원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그저 현찰과 식량을 건네주고 북한 당국이 스스로 분배하길 원했다라며 접근과 분배 감시는 언제나 큰 싸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원품이 북한의 시골 지역과 가난한 지역으로 전달됐지만 동시에 북한 정부와 당이 원하는 곳으로도 많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원품이 전용되더라도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The head of the World Food Program told me once, look, if some of the aid gets filtered off into the markets or into
호어 전 대리대사는 자신이 북한에 있을 당시 UN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에서 대규모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면서 당시 WFP 평양 사무소장이 자신에게 일부 지원 식량이 WFP가 선택하지 않은 장소나 시장으로 빠지더라도 그 양만큼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곡물과 식량이 확보되는 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도 국제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식수 확보, 예방 가능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수확량 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가난이 장애를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외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구호단체들이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때 북한 당국과 강력한 조건으로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적 필요는 높아진 데 비해 지원하겠다는 단체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협상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스날더 국장은 구호단체들이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As part of the assessment of what North Korea needs, we may find the scale of assistance that is required has now expanded, and it's only.
스날더 국장은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면 필요한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필요가 잠재적으로 더 확대됐기 때문에 분배 감시 기제도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기구들이 북한에 재입국하려는 이 시점에 지원의 보편성에 원칙을 지키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구호 요원들이 상황 평가에서부터 지원품 전달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구호단체들이 필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예정된 수혜자와 장소에 전달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 구호 요원들이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유엔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펼칠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며 단지 북한에서는 국제 관행에 맞게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당국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 당국이 협조적이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고 구호단체들이 계속해서 북한 정부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단체들은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북한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장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해 오래 생존할 수 없다며 외부 세계와 무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농업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amount of resources that the world community has to deal with the latest crisis are going to go right now it's to the Ukrainian refugees. They need it. They have no other option.
뱁슨 전 고문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은 다른 선택권이 없다며 하지만 북한은 선택권이 있고 그것은 바로 무역과 국경 개방, 경제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기독교 흔적을 지우고 미국 선교사들의 공로를 왜곡하고 있다고 선교사 자녀들과 북한 출신 성직자들이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최근 완공한 평양 경루동 고급 주택 지구는 옛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했던 평양 외국인 학교가 있던 곳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한반도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한 외조부와 부모를 둔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뷰웨이에 최근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며 무척 황당하고 씁쓸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국 선교사들이 과거 북한에서 야수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조선중앙통신은 자신의 부모가 졸업한 옛 선교사 자녀들의 요람이었던 평양 외국인 학교 부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인 고급 주택단지가 완공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 선교사의 탈을 쓴 승량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선교사들이 처녀 환자를 상대로 인체 해부 실험을 하고 사냥개를 풀어 딸기밭에 들어간 아이를 죽게 하는 등 승량이 짓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권의 이런 주장이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선교사들은 종교적 측면뿐 아니라 의료와 경제, 교육, 여성 지위 향상, 문맹 퇴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북한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The religious aspects were important, but also the medical and economic aspects were important.
브라운 교수는 유진벨 재단과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미국의 많은 옛 선교사와 후손들이 북한에서 의료 선교를 계속하고 있고 평양과학기술대학에도 선교사 출신들이 관여하고 있다며 다만 이에 반발하면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주장은 내부 결속과 통제 강화를 위해 미국을 적으로 삼아 지속해서 공격하는 체제 유지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한국전쟁 중 일사후퇴 때 북한을 탈출한 박기천 한국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는 VOA에 당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미국 선교사들의 기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일성시에는 선교사들이 남한에보다도 평양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평양에 와서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또 평양 신학교가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의 문화 방면에 많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박 목사는 특히 자신이 해방 후 북한에 5년 이상 거주할 때도 노동신문이 존재했고 기독교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며 선교사들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북한 실제도 노동신문이 나오는데 노동신문이 그 공산당신문인데 뭐 그런 거를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쓸 리가 만무하지요.
북한 청진 출신으로 18년 전 한국에 입국한 허남일 한국 그날교회 목사는 미국 선교사 비판은 북한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으로 자신도 북한에서 이를 그대로 믿었다며 한국에 와서야 북한의 교육이 거짓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 년간 기독교 선교단체들의 다양한 대북 선교 활동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노동신문 보도는 이런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자신들의 어떤 정권을 더 공고히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부분에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독교가 이제 저변에서 음지에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단에 차단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또 새롭게 부각시키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즈 USA는 이달 초 북한에서 비밀 예배에 참여했던 지하교인 수십 명이 최근 체포돼 처형됐고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평양은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고 김일성 주석의 모친 강반석 등 외가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해방 후 김 주석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면서 현재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중 하나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권의 기독교 흔적 지우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며 평양 외국인 학교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1900년 평양 보통강변의 언덕 위에 설립된 평양 외국인 학교는 1940년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폐교될 때까지 동아시아에 파송된 많은 서방 선교사들과 상인들의 자녀가 유학했던 기숙학교였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인인 고 루스 그레이엄 씨를 비롯해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졸업생 중 다수는 한국에 남아 이화여대 등 수많은 대학과 병원을 설립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 호남신학대학 설립자인 아버지 조지 톰슨 브라운 선교사와 어머니 메리 하퍼 브라운 선교사 모두 평양 외국인 학교 졸업생이라면서 2년 전까지 보존됐던 이 역사적인 건물 일부와 부지가 김정은 위원장의 경유동 주택 건설로 영원히 사라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re are a lot of them live there on that hill. And now I said it's so sad because North Koreans don't even know that.
특히 많은 선교사와 자녀들이 살았던 이곳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가장 슬프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서양식 건물로 지어진 이 학교와 부지는 해방 후 소련이 사용하다 김일성 주석이 주석궁 건설 전인 1970년대까지 사용했으며 이후 딸인 김경희가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교 출신인 존 윌슨 박사는 과거 BOA에 지난 1996년 일부 평양 외국인 학교 졸업생들이 평양을 방문해 보통강변 기차역 옆에 있던 학교 부지 방문을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이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평양 보통강변에 조성한 고급 주택구역 경유동 완공 현장을 찾았다며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전날 입주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청년들은 대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김 씨 정권의 거짓 세뇌에서 벗어나 세상에 눈을 뜬다고 현재 외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청년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유튜브를 볼 수 있다면 북한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망, 와이파이 등 혁신적인 지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2030 세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억지 충성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좀비화가 돼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생각엔 북한에 일주일만 유튜브 하나만이라도 틀어놓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인 20대 북한 파견 일꾼 A씨는 VOA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때문에 진짜 세상을 만났다며 유튜브 예찬론을 폈습니다. 중국에 파견돼 하루 14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는 일부 여성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이 유튜브를 거의 매일 시청하며 의식이 깨인다는 겁니다. VOA가 최근 A씨 등 해외 체류 중인 20, 30대 초반의 북한 청년 인력 3명과 인터뷰한 결과 모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특히 유튜브를 시청한 뒤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다며 북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는 세계 인터넷 검색량의 90%를 점유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특히 이용자가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하거나 스스로 영상을 제작해 올려서 전 세계에 공유하며 광고 수익도 챙길 수 있는데 세계 23억 인구가 유튜브를 활발히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 B씨는 유튜브가 검색이 간편하고 내용도 다양해 자신 같은 평양 출신 청년들에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 등 해외 파견 북한 청년들은 모두 유튜브 내용을 처음 볼 때 부들부들 떨거나 믿지 않는다며 하지만 다양한 영상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들을 접하며 결국 진실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란 단어만 검색해도 수많은 영상 자료를 통해 우리가 잘못된 제도에서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20대 중반의 A씨는 평양에서 한국 드라마를 종종 시청했지만 유튜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세상을 부분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유튜브는 의식 자체를 바꾸게 해준다는 겁니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세계가 어떻게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C씨는 해외 파견 일꾼들은 대부분 북한 밖으로 나와 1차로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2차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에 대해 상당히 동경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청년들은 또 외국에서 생활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모두 북한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사상도 돌아서 있다면서 다만 고향의 가족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유튜브가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북한의 친구들은 유튜브에 관해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북한에 들어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망 와이파이를 제공하면 북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파견 북한 청년들은 또 평양의 2030 세대, 즉 장마당 세대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씨는 평양의 소위 장마당 세대는 국가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 부모, 형제를 더 생각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관해서도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을 영혼을 빼앗긴 채 껍데기만 남아 움직이는 시체로 요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에 비유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평양의 많은 청년은 해외 경험이나 유튜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씨 정권의 반감을 갖기 힘들다며 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한 장마당 세대가 북한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 역시 평양에서 청년 주도의 쿠데타 같은 반란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다며 평양시 청년들은 자기가 살 국리만 하지 절대로 국가에 반역할 생각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2030 세대가 김정은과 당에 충성심은 없지만 그렇다고 반발심이 있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B씨는 오히려 충성심이 좀 있는 40대에서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당에 대한 불평불만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파견 북한 청년들은 북한이 바뀌려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씨는 특히 시간만이 답이라며 세대가 더 흘러가서 젊은 층이 중요 기관에 다 들어가고 부모가 돼야 생각이 좀 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속도를 앞당기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유튜브를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한국인들의 발전과 생활을 알도록 하는 등 사상과 세계관을 깨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1년 4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섬터 요새를 남군이 공격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각 주와 산업화, 무역, 그리고 특히 노예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북부주와 남부주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에브러햄 링컨이 1860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남부의 11개 주는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적인 정부를 창설했습니다. 1861년 2월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데이비스는 워싱턴에 평화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방을 유지할 의지로 가득했던 링컨은 남부에서 온 사절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감도는 가운데 링컨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 있는 섬터 요새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무장 선박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비스는 1861년 4월 12일 섬터 요새에 대한 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공격으로 남북전쟁이 시작돼 1865년 그 막을 내립니다. 4년간에 걸친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을 통해 남부는 패배하게 됐고 50만 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된 후에 노예제도는 폐지됐습니다. 1945년 4월 12일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보지 못한 채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CBS World News, a press association, has just announced that President Roosevelt is dead. 향년 63세였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유일한 4선 대통령입니다. 1936년 재선에 성공하고 후기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도중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 이상 연임을 금지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건 1951년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미 국민들이 네 번이나 뽑아준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882년 뉴욕주 북부 하이드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대학 졸업 후 콜롬비아 로스쿨에 재학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 미국 금융업계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 있는 법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28살의 나이로 뉴욕주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그 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정부에서 해군성 차관보로 일했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지만 패배했고 192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그리고 1933년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